직장에 가면은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간 그 성도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마중을 나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쓰다듬으시면서 수고 많았다고 분명히 위로해 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이렇게 추억을 해보면은 잘 살았다는 그 모습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7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70년 80년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내려주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도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간다 그랬죠. 2012년도도 신년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7월 달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12월 달이 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빨리 여기에 날아온 것 같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진 아이들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나 힘이 들고 수고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여러 가지 말 다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 자녀들도 나름대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죠. 힘들죠. 아마 이 인사에서 예외라고 생각이 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생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리 웃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 보시면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눈물을 지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면서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냐 하면은 요즘 들려오는 소문이 또 소식들이 너무 힘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온 국민들이 보면서 놀라야 될 그런 소식들이 이제는 신문 한쪽 구석을 겨우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상이 악해져 버렸고 그만한 정도의 뉴스거리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오늘은 또 신문을 펼치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기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죠.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직하고 천국문에 입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선 우리들 가슴에 안아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70년, 80년 살면서 이 속에 나도 모르게 상처로 남아있던 엉어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려지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아름다운 천국을 보라고 너의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섬기면서 살려고, 또 겸손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충성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원치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지 그래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는 것입니다. 제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만 알아주시면은 그러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알고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에서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걸어갔습니다. 광야는 그 뙤약빛이 내려지는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룻길쯤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가 광야길 하룻길쯤 걸어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이겨냈지만은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손을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이 누워 잤다는 말은요, 그가 의도해서 누워 잤다라기보다는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들었다가 죽게 되어졌다, 죽었다라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이 들면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잠이 옵니다. 스르르 누워서 그냥 자다가 죽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죽을 것 같아서 주님께 이제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스르르 쓰러져서 이제 이대로 죽는 겁니다. 제가 부대 군 생활을 할 때에 참 탈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참들이 그때 제가 이등병으로 처음 소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요. 혹서기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더울 때에 하는 훈련입니다. 더울 때 적응하는 훈련인데요. 그 훈련하다가 탈진을 했습니다. 고참들이 마시지 말라는 물을 마셨습니다. 수통에 물은 조금 있었는데 그걸 다 마시고 그 다음에 10분간 휴식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물을 손수건을 대고 이렇게 빨아서 마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야단을 맞으면서도 죽을 것 같아서 목이 너무 말라서 그걸 마셨더니요, 우리 진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산속에 우리 진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더니 몸이 다 풀려버립니다. 몸에는 모든 기능들이 정지하는 것 같고 눈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감으려고 하지 않아도 스르르 감기면서 눈동자가 풀어지면서 대변이 나오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르르 쓰러지면서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대로 두면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니까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누워서 잤습니다.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엘리야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어깨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떡과 물병 하나를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마음이 왜 힘들었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은요,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아합과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죽였고 선지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생각에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이 혼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외로움과 두려움, 엘리야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나 혼자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자살하는 속으로 빠져들어갑니까? 혼자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죠. 제주도에 홀로 여행을 갔던 40대 한 여인이 실종이 됐습니다. 피살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녀에게 훈계하는 할머니를 손녀와 그의 남자친구가 피살한 이런 사건도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라도 함부로 여행을 갈 수 없고 함부로 나다닐 수 없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참 너무나 두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딸의 납치 사건인데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참 담대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힘든 것 이야기하면 뭐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아내입니다. 저보다도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의 목소리가 좀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가 왔는데요.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에게. 보니까 그 전화는 딸 전화번호고 그리고는 전화기를 수화기 귀를 대니까요. 여자아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더니 한 남자가 그 전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어머님이시죠. 제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여자아이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남자가 여전히 어머님이시죠. 그 무슨 일이죠? 너무 당황한 아내가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보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순간 끊었습니다. 전화가 오는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빨리 학교로 전화를 해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빨리 학교에 전화를 해서 아이가 학교에 잘 있는지를 한번 빨리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아내가 막 떨리는 손으로 빨리 학교로 전화를 했더니요. 선생님이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고는 여전히 지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라왔습니다. 한 번만 더 전화 오면은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빠질 거라고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굴뚝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요. 경찰이 대뜸하는 말이 돈 붙였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돈 붙였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전화가 수백 통이 걸려온대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경찰의 어떤 이런 기능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전화가 오면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족이 모여있는 데서 했더니요. 우리 둘째 녀석이 친구 집에도 이 전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그 문자가 이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그 문자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은 걸 보여주었다 그러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그럽니다. 1,000만 원을 구하고 싶으면 딸을 송금하라.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그럽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 문자를 보내면서 1,000만 원 구하고 싶으면 딸을 송금하라. 그래서 참 웃기는 웃었지만은 웃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잠깐 예를 들었더니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서는 아들이 지금 건너방에 잠을 자고 있는데 당신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돈을 보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지금 아들은 여기 있는데 이런 건이 두 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협박하는 이러한 전화들 어쩌면은 이 세상을 대변해 주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이것 때문에 세상을 탈출하고 싶었던 엘리야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엘리야의 어깨를 외롭고 두려운 이 엘리야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힘내라 내가 여기 있다고 네가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 내가 너를 맞아줄 테니까 내가 너를 외롭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두렵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너 일어나라 이건 먹고 이건 마시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져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누구나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루만진 사람은 사실은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던 성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옷은 이미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몸에서 나온 진물로 인해서 온몸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씻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어쩌면 그 머리카락도 다 빠졌을 수 있습니다. 얼굴도 비틀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온몸에 나병이 발생을 해서 진물이 나고 손도 오그라들었을 것이고 발도 정상적인 발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나병이 발해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 사는 곳에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참 이대로 비참하게 죽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인생이 비참해서 몇 번이나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참 복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친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온몸에 나병이 발한 이 환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딱 하나의 소원만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요것 하나, 한 줄기 빛, 이거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멀리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감히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늘 멀리 서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온몸이 나병으로 뒤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쩡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그 둘러싸고 있던 것을 풀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이다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는 그 발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참 이 사람이요, 그 인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져 있었고 자신이 없는 사람인지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서 주님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마음 때문에 주님 원하신다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저 멀리 서서 저기 멀리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원래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닌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매사에 자신이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보는 그 순간에 빨리 내게 나아오라. 빨리 오라.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예수님께서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사랑의 손이죠.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말하는 것보다도 얼른 행동으로 손을 그 진물이 나 있는 온통 문둥병 발에 있는 그 환자에게 손을 이렇게 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 속에도 나를 향한 원함이 생겨집니다. 나를 향한 원함.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도 원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져버린 어깨를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숙여져 있는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해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하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것, 이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사회에 진출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나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으로 뒤집혀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님께서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한 말씀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깨어진 모습, 주님 저 자신이 없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는요, 주님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그 모습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이 인생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이러스 한 마리도 우리네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이 마음 가지고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도와 주시고 내가 다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